우선 기공과 체육 단련이 구별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기공 단련과 체육 단련을 혼돈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들은 구별이 아주 큰 것으로 본질상 다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체육 단련이란 흔히 격렬한 운동이 수요되며 최저 한도로 일정한 운동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공은 운동하는 것이 아주 적고 동작이 있더라도 역시 느리게 천천히 둥글게 합니다. 어떠한 힘도 쓰지 않으며 심지어 거기에 가부좌를 하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둘은 표면적으로도 구별이 큽니다. 실질상에는 그의 구별이 더욱 큽니다. 체육 단련은 그의 운동량을 가강하는 것으로 사람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사람의 신진대사를 가속화하여 이 물질 신체로 하여금 근육이 단단하게 합니다.
使这个物质身体呀，这个肌肉强健起来。
그러나 기공 수련은 정반대로 됩니다.
而这个气功修炼呢，是吧？正好恰恰。
그는 이 표면 신체, 물질 신체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그가 진정하게 개선하는 것은 이 신체의 내재적인 데 있습니다.
这个身体的内在。
말하자면 우리들은 사람 생명이 본원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람을 개변시킵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개변시키기 때문에 어떤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으며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이 기공은 초상적인 것에 속하며 사람이 덕이 따라가야 할 것이 수요되고 그래야만 비로소 한 사람을 개변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개변된다면 이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체육 단련은 이 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는 덕을 중히 여겨야 하는 이런 요구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되고 도덕을 지키는 이것은 속인의 이치입니다. 그는 우리 수련자들처럼 이렇듯 요구를 강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속인 중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수련하는 기공은 속인의 면을 벗어난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효과라든가 도달하는 최종 목적 역시 차이가 더욱 멉니다. 예컨대 우리가 기공을 연마하면 낮은 층차에서 양생하고 장생하는 데 도달하지만 체육 단련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 단련에서 그 운동선수라도 좋고 당신이 유기체가 얼마나 건장하다 해도 좋고 당신은 병을 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는 얻어야 할 병을 마찬가지로 얻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유형병이라든가 두통감기 등 이런 병 중에서 그의 저항력은 강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큰 병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얻게 됩니다. 이 점은 긍정적입니다. 운동선수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기공 수련은 본질상 그와 차이점이 큽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체육 단련은 방금 내가 말했지만 그는 하나의 어떤 목표, 무슨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가. 그는 신체를 건장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운동량을 증가하고 혈액순환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사람의 신진대사 능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유리한 것이 있으면 폐단이 있기 마련이라 변증적으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까닭이 필연적으로 하나의 좋지 않은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는 영공인에게 강의를 하고 설법하는 것이지 속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운동량을 강화하고 그의 혈액순환을 가속화하는 데서 끊임없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신진대사 능력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그의 신체를 충실히 하며 신체가 늘 향상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세포는 항상 8시, 9시 태양과도 같이 향상합니다. 그러나 세포가 일단 쇠약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그것을 도태시켜 그의 유기체로 하여금 건장하게 변하도록 합니다. 특히 운동선수는 경기 단계에 들어서면 신체가 늘 한 가지 강성한 단계에 처해 있게 되는데 마치 이 세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세포를 하루나 12시간으로 계산한다 할 때에 아침 6시, 7시, 8시가 되면 이 세포는 줄곧 성장하고 8시, 9시가 되었을 때에는 가장 강성합니다. 점심이 지나서는 이 세포가 형성하지 못하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며 일정한 수준을 보유하여 아래로 미끄럼질 치는데 더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운동선수는 그 경기 상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의 운동량을 다강해야 하며 혈액순환으로 하여금 낡은 세포를 배설해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게 하여 그것을 대체함으로써 영원히 이런 한 가지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방법을 통하여 사람이 신체가 건장하게 변하도록 하지만 병을 얻지 못하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신체가 건강하지만 그 역시 유리로운 것과 폐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폐단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체의 세포는 줄곧 끊임없이 영원히 분열하여 내려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얼마 수여된다고 얼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리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인체의 세포가 분열되는 것이 차례 수가 있다면 당신이 그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의 생명이 단축됨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론에 따라 말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 중에서 가령 나의 세포가 100차례 분열하고 끝나며 100년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여기에서 예를 들 뿐입니다. 실제로는 100만 차례도 넘는 것입니다.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그의 세포는 절반 배설되어 버리며 절반을 배설해 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는 5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도리가 맞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리로운 점이 있으면 폐단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표면적으로 볼 적에 모두 비교적 늙어 보입니다. 열몇 살이 스물 몇 살로 보이고 스물 몇 살이 서른 몇 살로 보이는 사람과 같습니다. 흔히 다 늙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한평생 체육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운동경기 상태는 요구되는 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스물여덟, 아홉 살, 서른 살 좌우가 되면 도태되면 일단 도태되어 내려오면 그는 또 석인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표면상으로 본다면 생명의 손실이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것은 확실히 이러합니다. 얼마나 되는 세포가 수요된다고 하여 무한하게 분열해 내려갈 수 없으며 그것은 제한된 차례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공 수련, 수련은 될 수 있으며 마침 그것과 완전히 상반되입니다. 그는 사람이 혈액순환의 속도를 증강시키는 이런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신진대사 능력이 강화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반대로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이 혈액순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으며 반대로 심장이 거동치는 속도가 모두 느리고 천천하게끔 합니다. 동시에 또 사람이 신진대사로 하여금 아주 느리고 천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남들은 세포가 하루에 한 차례 분열한다면 나는 그로하여금 이틀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고 3일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차례 분열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부좌를하여 정지되어 있을 때에 그의 신체, 육체로 하여금 한 가지 억제적인 작용이 발생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형 중에서 이 사람은 실질상 그의 생명을 아주 길게 연장시킬 수 있으며 그의 생명은 아주 길게 연장됩니다. 이것은 이론상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생명이 거기에 입증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장하는가? 나는 또 이런 하나의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일 생명 쌍수의 공법이 아니라면 수련 과정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며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나 그는 3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3계의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함부로 연장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계는 층차 돌파의 문제입니다. 만일 그의 층차가 3계를 돌파하였다면 연장한 생명은 상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히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얼마나 긴 시간 연장할 수 있다면 곧 얼마나 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명을 닦지 않은 공법이라도 층차를 돌파하고 아주 높이 돌파하였을 때에 역시 당신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다시피 이론에 따라 이야기한다면 기공수련이라 실제상 이 상태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사람이 노쇠를 늦출 수 있으며 사람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을 닦지 않는 공은 아주 오래 살지만 매우 늙고 아주 늙어 보여 그야말로 대단히 놀랄 정도로 늙어 보입니다. 그는 이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을 닦는 공법은 오히려 젊음으로 나타납니다. 방금 나는 체육 단련과 기공 수련의 차이와 구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곧 이만큼 언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사람의 이념 활동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5장 공법을 배우는데 제5장 공법은 가부좌입니다. 가부좌를 하고 수련하며 전공 수련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입증하는 것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잠시 후에 나는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나에게 쪽지를 바치고 심지어 일부 사람은 나를 찾아 이런 문제를 물어봅니다. 스승님, 나는 가부좌를 하는데 왜 조용해지지 못합니까? 또 기타 공법이 사람은 나에게 물어보고 기타 공법이 사람은 또 기타 기공사에게도 물어봅니다. 왜 조용해지지 못합니까? 나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내가 조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기공사는 당신대로 셈을 세라 하고 관상하여 하나를 지키며 이념으로 단전을 지킴을 방관 내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무 일이나 다 있는 것으로 불가는 또 불어를 외우라고 알려주는 것도 있어 이 사람이 돌아가서 시험해보니 좀 좋은 것 같지만 여전히 조용해질 수 없었고 다만 좀 낫다고 할 뿐인데 이것은 그의 수련 방법으로서 물론 입증한 작용은 하지만 여전히 조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조용해질 수 없는가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면 사람이 진정하게 조용해지지 못하는 원인은 당신이 무슨 방법을 채용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사유활동을 이야기한 다음 이러한 것을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유활동은 바로 사람이 대뇌에서 생기는 이 사상인데 그의 활동을 우리는 또 은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은혐이라든가 사상활동은 일부 기공사와 지금 인체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기로에 빠졌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가 사람의 이념을 연구하는데 사람의 이념은 기공사라도 좋고 특이공능사라도 좋고 그의 이념이 어찌 이렇듯 쓸모가 있어 그가 뭘 하려고 하면 곧 뭘 할 수 있는가. 그는 사람의 사상과 이념에 대하여 연구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사상은 문제를 생각할 때에 내보내는 것이 일종 물질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물질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을 아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이념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면 사람의 이념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의 이념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이념이란 그 기공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이념이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기공사는 흔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은 기공사는 후이시 수련이고 또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어떤 공능이 있고 공은 어떤 형태인지를 보지 못하며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이 생각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는 사상이 한 것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사람이 사상이 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사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정하게 그런 일을 한 것은 공능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공능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공능이 없다면 당신은 머리로 생각하여 아플 지경이 되더라도 안 되며 당신은 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이념은 사람의 공능을 지휘하여 일을 하는 것이지 이념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부 기공사는 남에게 공능을 열어주고 공능을 개발한다는데 그가 무슨 공능을 개발하는가? 바로 그 사람이 공능이 이미 일정한 에너지가 있어 쓸모가 있는데 다만 사람이 머리와 접촉되지 못하고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지휘하지 못한 것이고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공능을 열어준다는 것은 바로 당신에게 이어주고는 공능을 열어준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서 공능이 쓸모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연공인은 이념이 공능을 지휘하여 일을 하고 속인은 이념이 자신의 감각기관, 사지를 지휘하여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념이란 마치 공장의 생산 사무실처럼 구체적인 일은 직능 부문에서 하는 것으로 마치 우리 회사의 총경비는 지령을 내리고 구체적으로 직원이 가서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도리입니다. 의념을 이야기한 김에 우리는 사람이 대뇌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대뇌를 말한다면 왜 그것이 이런 문제를 생각해낼 수 있으며 왜 사람이 대뇌는 이렇게 복잡한가? 현대의 의학에서 본다면 사람이 대뇌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가 상상한 것처럼 그렇듯 신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복잡하지만 신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육신이 대뇌가 후천적으로 자라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후천적으로 자라나온 것이라 그의 진정한 사상, 사유의 내원은 사람이 살로 된 대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왼손에서 옵니다. 뭘 하려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진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며 뭘 하는가는 사람이 왼손이 내보낸 것입니다. 그럼 이 대뇌는 무슨 작용을 하는가? 이 대뇌는 일종의 정리와 가공을 하여 표달하는 이런 능력을 가집니다. 사람이 왼손이 내보내는 것은 우리 속인 사회의 이런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며 우주의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대뇌는 그것을 접수한 후 대뇌로 전도하며 대뇌가 그것을 우리 지금의 언어, 손자세, 표정, 호흡으로 정리하여 그것을 충분히 표달합니다. 사람의 대뇌는 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발견하건대 사람의 진정한 사유 내원은 사람이 왼손입니다. 중국 고대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한마디 말이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실히 마음속으로 문제를 사고한다고 느끼는데 왜 이 문제가 나타나는가? 사람이 왼손이 평소에 사람이 니관, 즉 손과체에 있는데 만약 그가 위치를 바꾸어 당신이 마음에 왔다면 당신은 바로 마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연구원들, 또 일부 어린애들은 이 감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내가 문제를 사고하고 문제를 생각할 때에 장단지로 생각한다, 발뒤축으로 생각해낸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배로 문제를 사고하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은 이 감각이 있는데 확실히 그곳에서 문제를 사고합니다. 만일 당신이 왼손, 연공인의 왼손이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어린애의 왼손, 그 왼손 역시 떠돌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은 확실히 그곳에서 문제를 사고하고 있고 사유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확실히 이러합니다. 그럼 왼손이나 사람의 사상을 이야기하게 되어 그는 또 몇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속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사유, 즉 의식이 아주 강하고 주의스가 아주 강한 것인데 이런 사유는 말하자면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의식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잠의식이라고 하며 또 한 가지는 영감이라고 하는 등등이 이런 몇 가지 사유 행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의식이란 실제상 사람이 흐리멍덩하며 주의스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 상태거나 혹은 주의스가 피로한 상태 하에서 어떤 일을 하였고 한 가지 일을 완성하였거나 혹은 어떤 일을 좀 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때에는 당신이 명백해진 다음 내가 어찌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 당신이 후연선이 신체를 주제하여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공연마에 많은 사람은 특히 뚜렷하게 그의 후이스가 신체를 주제하며 표현됩니다. 몇 해 전 한 가지 무슨 자연공이라는 것, 말하자면 미친 듯이 뛰고 뒹굴며 그 주연선은 모르고 있지만 미친 것처럼 뒤에서 눈을 감고 그 나무를 향해 뛰는데 나무 앞에만 오면 그는 단번에 피하여 부딪히지 않고 땅에 돌이 있으면 끈적 뒤에서 넘어가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이 후 왼손이 신체를 주제하여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만약 사람이 후연선이 아주 강하거나 또는 사람이 주연선이 일정한 상태하에서 또는 잠자는 상태에서 아주 깊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한 가지 야유병이라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주의스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의스가 그를 통제하고 그의 신체를 주제하여 어떤 일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의식이고 또 잠의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몇 가지 사유행식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잠의식은 바로 사람이 기억이 보존 중에서 마치 그런 한 가지 어떠한 기억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런 한 가지 기억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잠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사는 모두 문인들이 지어낸 것이지 과학자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석하자면 당신은 어떤 정의를 내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이 영감 문제를 말하게 되면 이 역시 한 가지 사유형식인데 이런 사유형식 역시 피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감이 어떻게 왔는가를 말하겠습니다. 물론 영감이란 명사 역시 우리 문인들이 지어낸 것이지 과학자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런 상태에 근거하여 명사를 달았으나 구체적으로 그 역시 똑똑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 문인은 영감이 내원을 영감이라고 하며 이 명사를 해석할 때에 다수는 모두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사람이 일생 동안의 지식이 누적이 그 한순간에 불꽃처럼 튕겨나왔거나 또는 그의 지식이 누적이 정화가 일순간에 나온 것이라고. 그는 흔히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 이런 해석은 유물론의 해석에 따라 한다면 그 역시 풀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합니다. 유물론에 따라 해석한다면 사람이 사상되면 쓸수록 더욱 청명하며 쓸수록 쓰기가 더욱 영활해야 하는데 이는 일관적인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의 연구제 말을 연구한다든가 한 편의 문장을 쓴다든가 한 수의 가곡을 창작하고 무엇을 창조할 때에 애를 써서 머리가 몹시 아플 때에 그 영감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의스가 아주 강할 때에 그대로 오라고 하여도 그는 오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의식이 강하지 않고 주의스가 강하지 않을 때에 옵니다. 흐리멍덩할 때거나 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의스가 느슨해졌을 때에 그가 옵니다. 흔히는 다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편의 문장을 쓰는데 써내려가지 못하며 뭘 좀 쓰거나 창작하는데 영감이 없어 써내지 못합니다. 혹은 하나의 과학 항목을 연구하는데 연구해내지 못하여 답답하고 머리가 필요한 시간이 되면 어지럽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핏대가 서지만 역시 안됩니다. 모르겠다. 그만하자. 휴식이나 좀 하자면서 밖에 나가 한 바퀴 돌고 구경이나 하면서 휴식하거나 혹은 아예 드러누워 한잠 자는 것으로 휴식합니다. 그가 이렇게 누울 때거나 산책을 할 때 그가 머리를 쓰지 않을 때 무심결에 이 영감이 오게 됩니다. 영감은 고정하고 모두 이런 상태에서 옵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주의스가 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면 당신이 이 영감은 사실 바로 당신이 후연선이 작용한 것이고 당신이 주연선에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주연선은 그의 사상의 일부분이 담겨졌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재간이 있어도 당신은 다만 지금의 사회 중에서 배운 고만한 지식뿐이며 당신이 지금 사회에서 배운 요만한 지식은 모두 석인 중일 것이지만 당신이 창조해내려는 것 한편이 멋진 문장을 써내려는 것은 모두 이전에 없는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당신이 지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흔히 다 이러합니다. 사람의 후연선은 다른 공간에서 이런 일을 똑똑히 봅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이 과학제 말을 연구해도 좋고 한편이 문장을 써도 좋고 뭘 좀 창작해도 좋고 당신이 해내지 못할 때에 더욱 해내고자 한다면 머리가 몹시 필요하여 심지어는 너무 필요하여 아주 불편합니다. 후연선이 비록 당신이 대뇌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그와 당신의 신체는 완전한 한 몸으로서 그도 동시에 당신이 이 신체를 주재하는 것으로 당신이 아프면 그도 아프고 당신이 괴로우면 그도 괴로운 것으로 이 괴로움이 커지면 그는 생각이 있어 합니다. 이 일이 이렇듯 간단한데 당신은 왜 이리 우둔하고 해내지 못하는가? 나의 머리까지 아프게 만들면서 그도 따라서 아프니까 당신이 느슨해졌을 때에 하자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주의스가 강할수록 이 대뇌를 더욱 차지하게 되므로 후이스는 뛰어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느슨해졌을 때에 그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당신이 대뇌에 반영시킵니다. 그럼 당신은 단번에 생각하게 되는데 영감은 흔히 모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후이스를 좀 운영하여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고 첨단적인 것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안 됩니다. 그의 지식도 너무 한계가 있으며 그는 다만 현존의 이 공간 상태의 존재를 알 뿐입니다. 높은 층차에서 온 그는 당신이 이런 일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이 이치를 알고 있고 당신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반 천상적인 것으로 중국 사람은 천시, 지리, 인화를 말하는데 천시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 주역은 지금 외국에서도 모두 연구하고 있는데 그는 실질적으로 운하계의 천상의 변화가 속인사회 중에서의 이런 대응관계를 적은 것으로서 속인사회로 하여금 변화가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한 천상은 속인 사회로 하여금 부동한 변화가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류사회의 발전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며 그 물질의 운동은 법칙이 있게 운동합니다. 부동한 운동 형식은 부동한 운동 상태가 있습니다. 은하계가 돌고 있으며 9대 행성이 지구를 에워싸고 돌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의 운행, 그의 부동한 변화, 천상의 변화는 속인 사회의 부동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방금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들은 영감 문제를 언급했으며 사람의 영감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곧 이만큼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이 몇 가지 사유 형식을 말했습니다. 이 몇 가지 사유 형식을 말하였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이 몇 가지 사유 형식을 말해주는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대뇌의 작용과 그의 사유에 관한 내원을 알려줍니다. 오늘 전공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공을 연마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의 사상은 조용해지지 못하며 곳곳에서 누가 그에게 상책을 좀 가르쳐줄 것을 바라며 그러면 조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정으로 필요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매우 가소롭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조용할 수 없는 진정한 원인은 무슨 상책이나 방법이 절대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수련하는 사람이 만일 사상이 조용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아주 높은 층차에 있는 것으로 그는 당신이 층차와 서로 보완되고 완성됩니다. 말하자면 그와 당신이 입증하는 정도가 당신이 층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입증하는 정도의 높고 낮음은 집착심을 버림이 크고 작음이 조성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까놓고 말해준다면 진정으로 조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사람이 사상이 증정하지 못하며 속인 사회 중에서 집착하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까닭입니다. 그럼 단번에 당신들어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라면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가? 단번에 대단히 높이 입증하는데 도달하기란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천히 내려놓으며 집착심은 천천히 제거되는 것으로 당신이 증차와 돌파하는 입증 역시 천천히 증가되어 마지막에야 그 일본에 도달합니다. 그럼 어찌하여 많은 사람은 단번에 입증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자신이 근기가 일정한 상태에서 조성된 것입니다. 전혀 조용하지 못하는 원인을 당신은 밖을 향하여 구할 수 없습니다. 신선이 와서 당신에게 상체를 가르쳐 준다 해도 조용해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어떤 기공사는 그래도 우리들에게 무슨 연구를 외우라, 이념으로 단전을 생각하라, 하나를 지키라, 관상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좀 조용해졌다가는 역시 조용해지지 못하는가? 그는 다만 짧은 시간 내에 그런 한 가지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나중에는 또 안 됩니다. 그는 다만 한 가지 수련 방법이지 무슨 상책이 아닙니다. 수련은 지름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겠지만 나는 은염으로 단전을 지켜 조용할 수 있다든가 또 나는 연부를 외워 조용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토 법문은 쉬워서 연불만 외우면 수련된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표면적으로 쉬운 것이지 쉽지 않은 것이 진짜이므로 그것이야말로 수련의 본질입니다.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연부를 외운다는 건 어떻게 외우는가? 일사불란하게 읽어야 하며 매 하나의 글자가 눈앞에 다 나타날 정도여야 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는데 심지어 매 하나의 글자가 눈앞에 다 나타나야만 당신은 그렇게 높은 입증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없으면 보증하고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지만 믿지 않거든 당신이 시험해 보십시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거든 연구를 외워보십시오. 당신의 속인 사회에서 지청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 직장에서 어느 상금을 주는데 당신이 얼마 받으려는지 모르며 또는 직장에서 지금 주택을 준비하는데 남들이 당신이 몫이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은 마음속에 토끼를 품은 것과 같습니다. 혹은 직장 또는 당신이 애가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당신이 집착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아마 당신이 친지 친우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다 걱정할 것입니다. 모든 이런 문제를 생각할 것인데 당신이 어찌 할 수 있으며 조용해질 수 있습니까? 연부를 위해서 당신이 조용해지는가? 믿지 않는다면 한번 외워보십시오. 당신은 입으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외우지만 머리에는 오히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입으로는 아미타불이지만 그 머리에는 일할 상금을 나에게 얼마나 주겠는지 하면서 입으로는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외우며 만일 이 상금을 적게 준다면 이 상사는 왜 나와 틀어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여전히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마음속으로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이달 상금을 나에게 적게 준다면 그놈하고 한바탕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보증하고 당신은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련 방법이지 절대적인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거는 자신이 이거해야 하며 집착심을 버려야만 당신은 입증하는 능력을 증가할 수 있으며 되돌아 말한다면 당신이 층차도 높아지게 됩니다. 당신이 집착심을 내려놓으면 당신이 층차가 당연히 돌파하게 되어 그렇게 높게 되고 당신이 입증하는 능력이 그렇게 높은 것으로 서로 보완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단전을 내시하면 조용해질 수 있다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코를 보고 코로 마음을 보며 마음이 단전을 보거나 또는 직접 단전을 내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물론 단전은 뱃속에 있으며 동그란 한덩이의 백색 물질로서 이것 또한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은 흑색 물질로서 시커멓고 흑백이 분명치 않은 그런 시커먼 것으로 뱃속에 반짝이는 단을 넷이 단전하여 천목이 열렸다면 보게 되지만 당신은 조용해지지 못합니다. 그 하나를 지킨다는 것도 당신이 그것을 지켜낸다면 조용해질 수 있지만 지켜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단을 보게 되면 대단히 예쁜데 잠시 후면 이 단이 집으로 변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방이 3개 되는 아파트를 분배하고 있는데 방 3개의 거실이 한 칸이라 내 딸은 이 방에 들고 아들은 이 방에 들고 우리 부부는 이 방에 들고 중간은 거실이다. 좋구만 하면서 잠시 후면 이 단이 집으로 변해버린데 보증하고 이러합니다. 즉 말하여 진정으로 조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사람의 마음이 조용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가서 제거하도록 하고 우리 역시 당신이 단번에 이런 정도에 도달하도록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련이라 천천히 제거하여 올라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은 느슨히 해서는 안 되며 스승님이 천천히 수련하려고 했다면서 천천히 수련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한 요구도 느슨히 하면서 또 무슨 수련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하게 조용해지지 못하는 것을 밖으로 향해 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수련은 사람의 이 하나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오로지 신심을 제거하고 집착심을 단단하게 내려놓았을 때에야만 비로소 조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몇 년간 사람들은 그것을 속인준의 기능으로 간주하고 구하고 있으나 그는 속인을 초월한 것으로 초상적인 위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속인이 공력을 좀 들여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돈을 좀 팔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하게 당신이 도덕 수준을 제거해야 하며 신심을 수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노동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그 역시 신체로는 고생을 겪는 한 면이지만 그것은 작디작은 면입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는 내원은 우리 주관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입증하지 못하며 조용히 수련하지 못하는 하나의 근본 원인입니다.
不能入境不能达到这个静下来修炼的这个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상태는 대단히 복잡하여 사람이 여러 가지 신체를 가진 사람, 각종 좋지 못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날 내가 말했지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여도 어렵습니다. 믿지 않거든 당신이 지금 뢰봉을 따라 배워보십시오. 풍은 비어가 곧 있게 됩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모범으로 되었거나 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노동 모범으로 뽑혔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의 압력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풍자의 말도 다 있으며 비꼬는 말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범이고 상금을 많이 받았으니 이 일을 당신이 하라. 우리는 안 한다. 당신은 모범인데 왜 오늘 이렇게 늦게 왔는가? 일찍 와야 하지 않는가? 우린 퇴근하지만 당신은 모범이기에 늦게 가야 하지 않는가? 어쨌든 좋은 사람이 되자 해도 어렵습니다. 믿지 않으면 당신은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주관적으로 조성된 집착심이 수련에 영향 주며 교란하는 것 외에 또 객관적으로 하나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것은 하나의 면이고 그 밖에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물론 개혁 개방에 따라 형세도 좋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제고되며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되면 모두 좋은 일입니다. 나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리로우면 폐단도 있는 것으로 그는 부족된 일면이 존재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정신 문명을 이야기하지만 정신 문명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올라왔으나 정신 문명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이 예를 들어 말합시다. 지금 인류의 도덕관념은 이미 상당히 부족합니다. 서방 사람은 문명의 외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교양이 있고 문명을 지키지만 암암리에는 나쁜 짓을 하며 심지어 하늘의 윤리마저도 없으며 무엇이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다만 요만한 것이 남았습니다. 중국 사람은 과거의 도덕관념이 사람을 단속했으나 지금의 사람은 무엇이나 다 믿지 않습니다. 말법 시기에는 사람이 당신을 약속할 신법이 없기에 무슨 짓이나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조그마한 도덕, 조그마하고 조그마한 도덕이 있으며 아직도 양심이 조금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없다면 그 사람은 대번에 급상나는데 지금 그만큼 남았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뭐라고 있는가? 개혁 개방에 따라 좋지 않은 것도 들어왔는데 사람의 수련에 영향 줍니다. 물론 개혁 개방은 좋지만 좋지 않은 것도 들어왔습니다. 무슨 음란물, 동성애, 마약, 무슨 성해방이라든가 어쨌든 난잡한 것들, 마피아, 심지어 무엇이나 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객관적으로 하나의 교란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문예작품을 말해봅시다. 텔레비나 영화에 만일 침대에서의 음란한 화면이 없다면 마치 텔레비나 영화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입장열과 시청열 문제를 강조합니다. 문예작품이나 소설에 음란하고 난잡한 것들을 써놓지 않으면 마치 이 책이 팔리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는 판매량을 낮추는 지금 사람이 도덕 수준은 너무 낮아 어떤 것이 갈증을 풀 수 있다면 어떤 걸 만들어내는데 정신 자극을 추구합니다. 갈증을 풀 수 있어야 그는 보고 만족하는 것으로 도덕이 아래로 미끄럼지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반 도덕이 모두 크게 미끄럼질 칩니다. 우리 이전의 가수 무영수를 본다면 모두 음악대학 졸업생이거나 무도대학 졸업생이야만 하나의 예술가로 되고 적어도 예술학교 졸업생이거나 또는 진정한 본과 출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쉰 목소리로 목만 길게 뽑고 이 몸을 기계 망치하게 흔들며 그 형상도 아주 악렬하여 머리카락이 이렇게 긴데 이런 사람을 가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친 것처럼 그를 따르고 있는데 사람이 도덕 수준이 아래로 미끄럼질 칠 때에는 그의 문의 형식이라든가 일체가 다 아래로 미끄럼질 칩니다. 사람들이 숭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가수라면 자신의 목소리를 수식해야만이 가수가 되는 것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이 쉰 목소리들은 외쳐대서 목에 핏대가 서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박수를 치면서 와 하며 마치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일체는 모두 변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예 작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예작품이나 일부 미술작품은 만약 누구 그림이 아니거나 혹은 무슨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그 서양 사람은 그래도 괜찮으나 중국 사람이 그것을 다 벗겨놓으면 참으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일을 이야기한다면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 당신이 텔레비를 보는가 안 보는가 당신이 영화를 보는가 안 보는가 당신이 책을 보는가 안 보는가 보기만 하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접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수련에 영향받고 당신이 칠정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접촉하지 않아도 안 되며 당신이 보지 않으면 당신을 핍박하여 보도록 합니다. 당신이 텔레비를 켜면 있고 당신이 거리에 간다고 합시다. 당신이 텔레비를 보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고 책을 보지 않는다고는 할 수 있으나 거리에는 나가야 하지 않습니다. 그 상점에는 무슨 유도 그림이고 무엇이든 다 있으며 당신이 머리만 들면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객관상에서 수련을 결란하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였지만 수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객관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노자는 상사가 도를 들음에 분명히 흥하고 중사는 도를 들음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며 하사는 도를 들음에 크게 웃노라. 웃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노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상사가 도를 들게 되는 수련이라 이건 얼마나 좋은가? 이 하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서 배우고 수련을 시작하며 끝까지 수련하는 것으로 수련하지 않고는 수련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얼마나 좋은가? 수련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결심을 내리고 수련합니다. 이것은 상사가 도를 듣는 것으로 누가 나더러 수련하지 못하게 해도 안 된다. 나는 가서 수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중사가 도를 듣는다면 있는 듯 없는 듯이 연마해도 되고 연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배우면 이 4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라 참으로 굉장할 것이라며 가서 구경이나 할 겸 가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 괜찮구만 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지식은 들은 적이 없고 아주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간 다음 바쁘게 되면 아직도 이 현실적인 이익이 거기에 놓여있어 아직도 이것이 실제적인 혜택이라 무슨 영공이고 아니고를 잊어버린데 이런 사람이 중사가 도를 들음에 속합니다. 어쨌든 당신이 좀 챙겨주면 연마하고 챙겨주지 않는다면 연마하지 않으며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것입니다. 하사가 도를 들으며 크게 웃으며 웃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은 그 하사가 수련이라고 듣자 하하 웃는데 정말로 입을 막고 웃습니다. 정말로 당신들을 믿지 못하겠고 이런 사람들을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익이 거기에 있는데 당신들은 다투지도 싸우지도 않으니 당신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겠느냐. 남은 무슨 금전 미녀여 마음껏 향수를 누리는데 당신들은 정말로 불가사의하다. 한방 맞고도 맞서 치지 않으며 욕을 먹고도 대꾸하지 않는다니 정말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당신을 비웃지 않는다면 이 돈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도라고 할 수 없는 즉 큰 길에 다 널려 있는 것으로 손으로 잡아지면 성취되는 것이라 만일 그가 당신을 비웃지 않는다면 정말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이른바 자신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바보입니다.
他认为他聪明的人呢，是吧？正好是傻。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사람이 입증하지 못하는 것, 사람의 사유, 상태, 사유 형식이라든가 또는 사람의 입증을 교란하는 상태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입증하는 것을 교란하고 수련하는 것을 교란하는 데는 또 하나의 사상업력이 있다는 문제는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사람의 사상업이 사람의 영공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더러운 말이 나온다든가 하여 어떤 사람은 아주 돌출하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의스가 똑똑하고 자신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능력을 우리가 당신을 도와서 없애줍니다. 당신 자신이 이렇게 내려간다면 당신은 수련인이 아니며 수련하는 것이 당신이 아닌가. 그런데 당신이 따라서 욕하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또 무엇을 수련하며 누가 또 당신을 상관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닙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우리들은 수련계에서 늘 사람이 근기가 좋고 나쁘다는 이런 한마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이 근기인가? 사실 사람의 근기란 바로 사람이 덕의 물질과 흙세거든요. 이런 물질 비례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이 근기 좋고 나쁨이 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음력이 큰 사람은 신체 주변에 흔히 큰 음력 마당이 있는데 많은 사람은 손목 침차가 낮게 열렸지만 그는 오히려 똑똑하게 봅니다. 만약 당신이 침차가 낮아 또는 보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침차가 아주 낮아도 오히려 똑똑히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사람들이 온몸에 모두 병덕이고 곳곳에 병덕임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음력이며 그것이 이 공간에 반영되는 음력입니다. 음력이 많으면 사람이 신체 주위에 하나의 음력 마당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했는데 이 음력 마당, 이 음력은 우리 우주 특성과 상반되며 우주 특성을 위반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되어 이 사람은 깨달음이 좋지 못한데 근기가 좋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 역시 좋지 못합니다. 왜 좋지 못한가? 그가 좋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렇게 많은 음력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믿는 것은 속인 듯이 현실적인 거만한 이익이라고 여기는데 이런 것은 음력이 그를 포유하고 우주의 특성과 경비된 것을 형성하므로 그 자신으로 하여금 우주와 경비됨이 형성되게 합니다. 그럼 그의 사상은 이 우주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공이요, 수련이요, 종교요, 심지어 사람들이 말하는 일부 기공 현상을 언급한다면 기타 환경 중에서 사람들이 똑똑지 않은 일부 현상들을 말한다면 그는 아예 믿지 않는데 그건 긍정적입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속으로 당신은 웃습니다. 당신들은 그야말로 정신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구만. 그는 정말로 이렇게 여기고 있으며 자신이 머리가 맹석하며 자신이 가장 냉정하다고 여깁니다. 사실 그의 사상 온근 신체가 음력에 포위되었기 때문에 그는 깨닫지 못하고 깨닫기 어려운 원인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백색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의 신체 주위에 덕이라는 하나의 아주 큰 마당, 하나의 덕이 마당이 존재하는데 백색 물질입니다. 이런 덕, 백색 물질은 좋은 일을 하여 얻은 것으로 고생을 겪어서 얻은 것이므로 우주 특성과 동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수련에 대해 말하면 내가 이야기한 바 있는 상사가 도를 두는 것처럼 단번에 믿으며 당신이 한 이야기를 나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가 우주 특성과 소통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근기가 좋은 것입니다. 남들은 근기가 좋고 나쁨은 이렇게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상반대로 그 흑색 물질은 오히려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을 하였고 나쁜 일을 하여 얻은 것입니다. 덕은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았다든가 또는 고생을 겪었다든가 또는 자신이 좋은 일을 하여 얻은 것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 물질입니다. 이것이 많고 적음이 사람이 근기가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만 근기는 한 사람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문제를 너무 절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근기가 좋은 사람도 흔히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야기한 공능태가 나오는 이런 사람은 그가 받은 교육과 접촉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주 냉정하고 물질적이며 절대적인 유물주의자라고 여깁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 절대적인 유물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아직 금생금세에 대한 일을 접촉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으므로 그는 믿지 않으며 이런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런 사람이 근기가 꼭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다면 북경에서 수련받은 열대에 이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천목을 열어주었는데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얼핏 보았고 많은 사람은 좀 똑똑히 보았는데 그는 비교적 똑똑히 보는 이 부류에 속했습니다. 단번에 천목이 열리어 똑똑히 볼 뿐만 아니라 직접 나의 법신과 소통되었습니다. 나의 신체의 여러 부위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공능을 내보내는데 내보낸 파룬이 어떤 모양이며 사람 몸에 닿아서는 어떤 모양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신체를 조절해주며 매 사람이 몸 위에 몇 개의 법신이 있는지를 그는 다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휴식할 때에 그 강당이 흙이 쓰려서 그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를 애워싸고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당신 이 천목은 정말 잘 열렸구만 이렇게 많이 보다니 그는 말하고 말하다가 나중에 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자 그는 또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그것은 절대적이 아니며 일부 근기가 좋지 못한 사람도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점에서 또는 어느 한 문제에서 깨달음이 좋게 변할 수 있지만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집에서 종교를 믿는다든가 집사람이 근기가 괜찮아 연공한다든가 또는 기타 수련 방법으로 공능이 나온 것을 보았다면 아마 그대로 믿게끔 할 것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근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근기 문제를 말한 것으로 사람이 백색물질과 흑색물질이 많고 적으면 어떻게 왔는가 전화 과정이 어떠한가를 나는 이야기하였는데 일부분은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겪을 때에 그 흑색물질이 백색물질로 전화되며 자신이 좋은 일을 하는 동시에 또 직접 백색물질이 생길 수 있거나 누가 당신을 지시하거나 당신에게 시끄러움을 조성한다면 당신에게 백색물질을 주게 됩니다. 이 흑색물질은 바로 좋지 못한 일을 하여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자 스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덕을 많이 쌓겠는가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여지껏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쌓자 하여도 이미 늦은 것으로 그것은 멀고 오랜 연대를 거쳐서 내려온 것으로 당신이 금생금세의 요만한 것과 당신이 전반생이 요만한 것이라 요만한 것을 쌓는다는 것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은 많이 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멀고 오랜 시기를 거쳐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서 쌓겠다 하지만 늦습니다. 남은 연공을 하면서 무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여기저기 가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좋은 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북경에서 우스갯소리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온 북경성을 다 돌아도 당신은 좋은 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리 많아서 당신이 만나겠는가? 사실 우리 영광이는 무위적인 상태를 주장합니다. 왜 무위를 주장하는가? 왜냐하면 사람이 유위적으로 뭘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데도 안 되는가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당신에게 그 좋은 일이 눈에 띄었을 때 도와준다면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또 목적이 있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물의 본질과 인연관계를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일을 잘못하기가 쉽습니다. 당신이 볼 때에는 한 가지 좋은 일이어서 가서 한다지만 아마 좋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높은 층이 있지가 따르고 있는데 그 일에 어떤 인연관계가 있는지를 당신은 보완하지 못함으로 잘못하기가 쉽습니다. 당신은 두 사람이 다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 가서 그 사람들을 말리는데 그럼 당신은 한 가지 잘못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을 한마디 욕함으로써 아마 이전에 빚졌던 것을 이 한마디 욕으로 결산을 보게 될 텐데 당신이 가서 말림으로써 그 둘은 결산을 보지 못하고 다음번에 또 갚아야 하는 것으로 당신은 오히려 잘못한 것입니다. 즉 당신이 그의 인연관계를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 속에 이런 하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누구도 좋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공인에게, 수련인에게 설법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속인이며 속인은 덕을 쌓고 착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지만 영공인은 덕을 지키고 무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 살인방화 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은 그건 당신이 신식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문제를 본다면 마땅히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져야 합니다. 그 살인자가 칼을 들었는데 만일 당신이 여자라면 연약한 당신이 제지시키다가 칼에 찔릴지도 모르므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 단속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정말로 이런 일에 부딪히면 가서 장관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잘잘 흐르는데 당신은 내버려두고 잠그지 않는다면 이거 역시 신식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일부러 인위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부터 말하고 영공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장대에 많은 사람이 수련하는데 그가 수련하여 올라가지 못하면 장대에 모두 속인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것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장대에 이 사람 또는 사람마다 수련하여 제거된 다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할 필요가 없고 남들이 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아 사람마다 좋게 지내며 당신이 날 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렇듯 좋게 지낸다면 사회의 치안이나 사회 질서가 다 좋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실질상 하나의 신법 문제를 이야기하였으며 한 사람이 진정하게 자신이 내심으로부터 자신을 개변시켜야 하는 문제를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관으로부터 이르러운 일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물론 이건 좋은 일이며 법률이 당신을 단속하여 쉽게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필경 밖으로부터 당신을 단속하는 것이지 당신이 표면을 다스리지만 사람의 본질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로지 사람이 본질이 변화가 발생해야만 진정으로 좋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하나의 이치입니다. 사람의 근기 문제를 말하게 되어 이 속에는 한 사람이 깨우치는 문제가 관련됩니다. 나는 방금 사람의 근기가 좋고 나쁨이 깨우침이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깨우침인가? 그럼 이 깨달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깨우침에 대하여 맹백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청명한 것이 깨우침이라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사의 앞에서 부모 앞에서 또는 어떤 장소에서 남이 말하면 그가 즉시로 알아듣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하는데 남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얕다며 깨우침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히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깨우침은 이런 일이 아니며 사실 그 깨우침이란 속임증의 명사가 전혀 아니며 한마디 선어입니다. 수련 중에서 말하는 한마디 선어로서 속임이 말하는 그런 깨달음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때 절에 가면 그 스님도 이렇게 말하며 그 사람이 깨우침이 좋고 얕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돈을 내고 거기에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 그는 이 구리정을 땡 하고 치며 부처님 보호하여 대지대해하고 청명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말한다면 전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우침이란 사람이 수련 과정 중에서 수련 자체에 대하여 사부님이 이야기한 법을 이해하는 능력과 수련 과정 중에서 자신이 부딪히는 각종 시달림을 넘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인식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의 이해 정도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깨우침입니다. 이 깨우침은 그런 깨우침과는 전혀 상반대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면 그 이치가 위에 가서는 단번에 다 거꾸로 됩니다. 당신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고 당신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는 도리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을 말합시다. 속인이 말하는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은 사실 무슨 나쁜 일이 아니며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정말로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어리석다는 것이야말로 약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좋고 교활한 사람이 비로소 어리석습니다. 그건 마침 반대로 되므로 우린 이 어리석은 바보를 이야기합시다. 바보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이 바보를 좋다 하겠습니까? 누구든 이 바보를 보면 그의 머리를 한번 툭 치며 야, 이 바보야 하고 욕하거나 그의 궁덩이를 툭 걷어 차고는 멍청한 놈, 저리 비켜라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는 이 일생 중에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며 그의 이익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점유당한 것으로 누구나 다 그를 바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알려줄 것은 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바보야 하고 당신이 그에게 귀쌈을 갈기는데 당신이 얼마나 중하게 때렸다면 그에게 그만큼 큰 덕을 주기 마련이고 당신이 이 바보야 하면서 발로 찼을 때 당신이 얼마나 심하게 찼다면 얼마나 큰 덕을 주어야 하며 그에게 욕 한마디 해도 덕을 주게 됩니다. 그의 현실적인 이 속인이 고만한 이익이 다 무엇입니까? 눈 깜빡할 새 생명이 벌써 없어지는데 사람이 생명이란 이 아득히 긴 노정 중에서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만한 현실 이익 중에서 그는 남에게 빼앗겼는데 당신이 얼마나 얻었으면 그에게 얼마나 큰 덕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욕하고 내리지만 그는 하하하고 웃으며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그가 약은가 아니면 바보인가를. 그의 가상, 그의 욕심이 이 견해가 그리 영활하지 않은 폭발적이 아닐 뿐이지 그의 왼손은 오히려 어리석지 않습니다. 내가 발견하건대 어떤 바보, 사상이 잘 돌지 않고 머리가 돌지 않은 그런 사람이 머리는 잠궈져 있는 것으로 매력이 있으며 일반이 아닌 사람은 모두 잠궈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대로 교활하지 못하며 속인 중에서 자신을 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당신더러 이런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이 바보가 된다면 어떻게 수련하며 당신이 수련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수련할 수 없습니다. 어리덜덜하여 아무것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은 개인 이익을 아주 담담하게 보아야 합니다. 단 이 한 점으로도 남들은 당신을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당신이 어리석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네. 당신은 사업이나 기타 일에서 모두 잘하기 때문에 누가 당신을 어리석다고 하겠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동북에서 수련반을 열 때에 한 대학 강사가 있었는데 이전에 후연선이 수련했으며 후이스가 수련했습니다. 방금 나왔을 때에는 상당히 괜찮았으나 지금은 안되며 속인 중에서 망쳐버렸습니다. 후연선은 수련되어 가고 그는 속인 중에서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직장에서 이런 하나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종 기문 수련 방법이었는데 내 것이면 내가 가지고 내 것이 아니면 나는 다투지 않는다는 이런 한 가지 처세 관념을 가졌습니다. 실제상 그는 공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합시다. 직장에서 집을 분배하는데 그는 집이 없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당신이 집을 가져야 할 조건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집을 가지려 하니까 서로가 모두 조건을 내놓고 당신이 조건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왜 집이 수요되는지를 서로 다투어 말하지만 분배되는 집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매 한 사람에게 일일이 줄 수 없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조건을 내놓으며 되도록 조건을 많이 내놓으나 그 사람만은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상사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봐도 이 아무 말 없는 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면서 이 집을 그에게 줄 수 없다. 왜 그에게 주는가? 나는 여하여하하며 나는 여하여하하다고 떠듭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대번에 싸웠을 것입니다. 상사가 나에게 집을 주었는데 나와 다투면 나의 집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싸움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당신이 가지려면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기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실 생활 중에서 이익이 아주 첨예할 때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남은 그를 바보라도 너무 바보라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다고 하면 남들은 이해되지 않아 물어봤습니다. 그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익, 현실 이익도 가지지 않는데 당신은 뭘 가지려고 하는가? 그는 남이 무엇을 가지지 않는다면 난 그것을 가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이 뭘 가지지 않으면 뭘 가진다. 남은 이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사람은 가지지 않으려는 것이 뭐가 있는가? 뭐든지 다 가지려는 게. 그럼 좋다. 그 땅 위에 뒹구는 돌을 죽는 사람이 없고 이런 것을 가지려 안 하는데 당신이 가지려는가? 그는 그걸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하나의 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 속인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의 이치를 말했습니다. 무슨 이치인가? 우리 수련하는 사람은 이런 집착을 버려야 하며 이런 것을 뭘로 칠 수 있는가? 내가 얻는 것이란 영원한 것이며 1100년, 5만년처럼 다 남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신들 이런 것은 눈 깜빡할 새에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집착심을 내려놓아야 하며 남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가지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면 다투지도 않는다는 것인데 속이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린 좀 더 높은 걸 말합시다. 예를 들어 한마디 농담을 한다면 많은 영공인이 극락세계에 가는데 극락세계야말로 정말 예쁩니다. 극락세계는 금으로 꾸며진 것으로 나무도 금이요 땅도 금이요 집도 금이며 물체마저도 금이고 새마저도 금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의 돈을 주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거기에서 돈을 내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돈이라고 합니다. 정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으며 희소한 것이 귀중하며 적은 물건이 신기하다는 이런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음으로 비로소 귀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실현된 다음 그 돈을 주어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속인이 근본 이해할 수 없는 이치를 말했습니다. 방금 우리들이 이 사람을 바보라고 말해도 좋고 개인 이익을 담담하게 봤다 해도 좋은데 반대로 우리는 이 약은 것을 말합시다. 이 약은 사람은 안 됩니다. 속이는 그 약음을 말하며 그가 깨달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가 깨달음이 부족하며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약다면 현실 이익을 아주 중하게 여길 텐데 이런 사람은 흔히 눈치를 봐가며 일을 하고 남들이 볼 수 있는 일만 챙겨서 함으로 상사가 그를 좋게 여겨 그는 남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남이 얻어야 할 것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는 남에게 덕을 줘야 하지 않는가? 이 사람이 현실 이익을 많이 얻게 되면 그는 더욱더 중하게 여기며 마음이 더욱더 좁아져 현실 이익을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데 이런 사람으로 되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사람은 흔히 자신이 중하며 마음도 좁아집니다. 그는 현실을 중시한다고 여기며 당신들 무슨 수련이고 아니고를 듣기만 하여도 가소롭다고 합니다. 무슨 기공이여 어디 이런 일이 있는가?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당신을 웃습니다. 그는 당신은 미신을 말하고 모두 바보며 나는 현실 이익을 챙기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재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속인이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덕을 지키고 집착심을 버리라고 하지만 그는 제도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이 복이 있다면 그것은 덕으로 교환하여 온 것이 아닙니까? 고만한 것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게 되며 영원히 없는 것으로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깨달음이란 방금 이야기한 능히 도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동시에 수련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공을 함에 있어서 늘 나에게 이런 적지를 소합니다. 스님, 내가 연공하는데 왜 여기가 불편하고 저기가 불편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연공이 꿀을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연공하는 것이 열암 속에 누워있는 것이라고 여기는가? 어디 이런 일이 있는가? 연공은 바로 고생을 겪는 것이고 업을 감는 것이라 당신은 고통을 겪어야 하며 아파야 합니다. 당신이 궁덩이를 툭툭 털면 끝인가? 이는 이러한 면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를 든다면 이 사람이 출국하려고 하는데 그가 가려는 것과 그 나라의 생활 조건은 좋은 것으로 당신이 거기에 가려고 하지만 남에게 빚을 잔뜩 지고 갚지 못했는데 남이 당신들을 가게 하는가? 당신은 갚아야 하지 않는가? 당신이 진 빚을 모두 갚아야 하며 빚졌다면 꼭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이거 역시 빚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편리한 문을 열어 당신으로 하여금 법을 빚게끔 하며 당신을 도와 수련하며 일부분 업을 없애주지만 당신은 이 업력 자체의 일부분을 갚아야 합니다. 당신이 갚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업을 갚는 동시에 또 고생을 겪어야 하며 자신을 제거시켜야 하는 것으로 우리 일부 사람이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사람은 사회에서 여러 면으로 괴로움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런 난제에 부딪히고 내일은 저런 난제에 부딪히어 어떤 때에는 집에 가도 암벽이 크며 부부간에도 마치 서로 틀어지는 것 같고 밖에서는 상사라든가 심지어 사회에서 모두 암벽이 있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속을 열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난이 지나간 다음 당신이 되돌아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가? 아무런 작용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 일부 연세가 많은 분들은 퇴직하였거나 또는 지금 연세가 비교적 많으나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전반생을 돌이켜보십시오. 당신에게 단 3일이라도 좋은 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당신이 속인이 어느 계층에 있든지 당신에게는 3일간이라도 좋은 날이 없습니다. 신체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속할 일이 끝도 없으며 끝없는 번뇌가 증가되어 당신은 3일이라도 좋은 날이 없습니다. 이 난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난이 일어나는 것으로 만약 우리들이 서구사회 생활에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모두 담담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없으며 중하게 여긴다면 어느 날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되돌아볼 때 그 당시 그 일을 어떻게 해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지만 지금 되돌아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지나온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이 난이 왔을 때 당신이 그 난을 크게 보며 정말로 그것을 대단하다고 여겨 넘기지 못한다면 실상 당신은 아주 낮게 내려온 것이고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에 당신은 대단히 높아지고 이 난이 오히려 아주 작아져 당신은 한 발자국에 넘어갈 수 있으며 별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에게는 한 걸음 물러서는 가혹이 높다고 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모순이 발생되어 쇠뿔을 파고 들 때 당신은 긍정적으로 무슨 좋은 끝이다 좋은 결과가 없지만 당신이 물러서서 그와 일반 견식이 아닐 때면 또 다른 광경임을 당신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是不是所以保证是这样的
보증하고 일합니다. 수련 과정 중에서 당신은 이러한 시끄러운 일에 부딪힐 것이나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대해야만 비로소 넘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어떠한 난도 다 없다면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아마 당신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말하는 수련 과정 등의 깨달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하게 말하는 이 깨달음은 근본적인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수련 과정 중에서 수련의 시작으로부터 불법 수련이 계속될 때까지 그의 유생지년에 단번에 그가 가야 할 이 길이 끝에 수련의 끝까지 단번에 그의 수련이 전부 과정을 다 걸어서 일순간에 단번에 터져 열리며 단번에 개공개호하는 이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곧 이렇듯 단번에 터져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터져 열리면 그는 그가 있는 진짜의 우주의 진상을 보게 되고 신통도 터져 나오게 되며 그의 신체의 변화 행식이라든가 모든 자물쇠가 전부 터져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 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신통이 크게 나오는데 그가 아직도 속인이란 말입니다. 도가에서는 진인이라고 하며 백성들은 신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를 부처수련이라고 하며 원만한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 부처 역시 수련을 한 사람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것은 번호에 속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모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실질적인 깨달음입니다. 저모, 무엇이 저모입니까? 바로 당신이 유생지년에 수련할 때의 천목이 똑똑히 보지 못하는 데로부터 똑똑히 보며 공능이 작던 데로부터 커지며 점차적으로 나와야 할 것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나오게 합니다. 천목도 점차 제거되고 점차적으로 제거되어 마지막에 당신이 전반 수련 과정을 다 걷고 극히 높은 점에 도달하였을 때에 당신은 전부 다 보게 되며 공룡 역시 전부 열리게 됩니다. 당신은 천천히 걸어온 것으로 그렇게 단번에 쾅 하고 열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호하여 온 것으로 전반 수련 과정이 꼭 이 높은 청차 단계에 있어야 하며 낮은 단계에서는 안 되며 보지 못합니다. 이 높은 청차 단계에서 어떻게 수련해왔으며 어떻게 왔는지를 당신은 전부 다 보아내며 당신은 명명백백하게 수련하여 온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점호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 중에서 그 선종에서는 또 번호와 점호를 이야기합니다. 선종은 내가 말했지만 십불을 파고드는 것으로 그는 이런 것을 절대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 번호란 단번에 깨달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가 어떻게 논쟁을 하든지 실질상 그는 하나의 이치상에서의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천천히 인식하는 것과 단번에 인식하는 이 문제입니다. 단번에 인식했거나 천천히 인식하는 이것은 내가 말한다면 모두 맞으며 논쟁할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논쟁하였는데 다 맞습니다. 왜 다 맞는 것인가? 바로 이 이치로서 당신이 점차적으로 그것을 인식하였다 해도 역시 틀리지 않는 것으로 깨달음이란 선후가 없는 것이라 당신이 단번에 깨달았다면 더욱 좋고 당신의 깨달음이 높고 근기가 좋기 때문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깨달음이 좋지 않다면 천천히 가서 깨달아야 하는 것으로 모두 맞습니다. 그는 이치상의 깨달음에 불과한데 그렇듯 오랜 세월의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근본적인 깨달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도노, 저모가 아니라 근본적인 깨달음이며 우리가 말하는 도노, 저모는 이치적인 것을 불과합니다. 이 하나의 문제를 나는 알았으며 이 하나의 문제를 나는 천천히 알았다. 그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는 중점으로 깨달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며칠 강의 중에 또 하나의 기타 이런 명사의 설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대군기의 사람인데 이 대군기의 사람은 사회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공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높아 얼마나 되는 해에 몇십 년의 속인 사회에서 비로소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며 더욱 높은 요구라면 몇백 년에야만 비로소 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더욱 높은 역으로 무척 긴 역사 시기에 비로소 나이 한문이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 대근기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찾기가 대단히 어려우며 그의 감당 능력이라든가 인내력을 다른 사람은 당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미쳐버리며 정신은 철저히 망가뜨려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대군기 사람은 그가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는 당연히 대덕지서여야 하며 그의 덕은 굉장히 많아서 하나의 대단히 큰 마당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생 중이 고생을 겪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고생 중이 고생을 겪는 것인가? 당신이 말하기는 쉽고 듣기에는 쉬우며 말하기는 쉽지만 해내자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거든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법을 듣고 있는데 나의 이 마당에서 당신의 심태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속인 사회 중에서의 심태는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모순이 나타났을 때에 당신은 이 모순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또 다른 모순이 오게 되는데 당신은 감당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 또 다른 모순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는 능히 고생 중이 고생을 겪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우며 이렇게 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걸 나는 이전에 예를 든 적이 있으므로 더 들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체가 고생 중에 있으므로 그 고생을 겪는다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내가 그날 우측에 소리를 했지만 지금이 이 형식에 따라 직장에서 이 사람은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노임을 타기도 곤란해지고 직장에서 계획을 하느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이 절박성인 직장을 잃게 되다니 어떤 기분이 겠습니까? 물론 당신 한 사람이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지만 풀이 죽어 집으로 오며 마음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집에 와보니 노인님이 병이 중하여 빨리 입원을 시켜야 했기에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직장이 없다 보니 어디 가서 숙소를 되어 오겠습니다. 또 돈이 없어 입원도 시킬 수 없으니 돈을 준비해야 하기에 조급하고 안달아 났습니다. 나중에 노인을 잘 안 찾고 집에 와보니 학교 담임 선생님이 당신의 애가 남을 때려 상하게 했으니 가보라고 합니다. 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며 농담을 하는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가까스로 이 일을 다 처리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숨을 좀 돌리려는데 이 화를 어떻게 지낸 것입니까? 이건 얼마나 큰 화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앉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가다 보니 당신의 집사람이 밖에서 외도를 했다고 남이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살겠는데 살 길이 없다. 그늘 찾아 못 내고 말자. 목숨을 끊으면 만사가 끝나는 것이라면서 그는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은 바로 고생 중에 있으며 고생을 겪으며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은 사람이 수련하기가 쉽다면서 몇십 년이면 수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고생 중에 있으며 종교에서도 사람은 고생 중에 있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이 고생 중에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온 것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에 고생스러움을 누구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알려줄 것은 이 신체가 있음으로 하여 당신 이 신체는 목말라도 안 되고 배고파도 안 되며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며 힘들어도 안 되는 것으로 어쨌든 당신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닐지라도 또 사람이 이 집착심 이 정에서 나오게 되는 번거로운 일을 말하지 않더라도 또 자연재해와 병업이라든가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사람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모두 이런 고생 중에서 왔기 때문에 그 역시 고생을 모릅니다. 사실 전번에 나는 한편의 보도를 봤는데 당산 지진 때에 한 차례 사회조사를 하여 신문에 실었습니다. 당신 한 대 이하면 많은 사람은 지진 후에 구급되었고 사망 후에 구급되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망의 상태에서 어떤 감각들이 있었던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죽는 그 한순간에 어떤 두려운 감각이 없으며 정반대로 일종 해탈된 흥분감이 있었고 신체가 단번에 둥둥 떠올라 무게가 없으므로 편안했고 덥지도 차지도 않은 아주 미묘한 감을 느꼈으며 또한 자신이 신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곳에 갔던 것이고 또 기타 생명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말하는데 사람은 이 신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 신체가 없다면 당신 역시 모릅니다. 물론 석인에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당신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망되는 순간에 자신이 왼손이 단번에 나오게 되는 그 일순간에 일생 중에서 한 좋은 일과 나쁜 일 무슨 일이든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며 마치 한 가지 일처럼 아주 똑똑하게 눈앞에 나타납니다. 단번에 해탈되어 대내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모두 똑똑하게 눈앞에 나타납니다. 나는 방금 고생 중에 고생을 겪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크게 참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참음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크게 참는 마음인가?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면 이 수련반에서 한 연공인으로서 먼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맞아도 맞선질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음을 속인들을 이해하라면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들은 맞아도 맞선질하지 않고 욕을 먹고도 대꾸하지 않는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찌된 일인가? 그럼 모두 아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석인은 바로 석인인 것입니다. 이 이치가 위에서는 모두 거꾸로 됩니다. 저쪽에서는 당신이 가장 얕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大家想一想啊, 那么在常人社会中,
속인 사회에서 수양이 있고 한량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 사람과 견직을 받지 않지 않으며 당신이 나를 욕해도 응대하지 않고 높은 자태를 취합니다. 남들은 이렇다 하여 그를 바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태가 얼마나 높은가, 이 사람이 도량이 얼마나 큰가 하면서 또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면 그 참음이란 이 사람이 무슨 악도 정신이요 또는 두려운 심리요 나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면 그건 절대 나약이 아니며 상반대로 그런 사람의 의지가 건강한 체현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렇게 건강한 의지가 없다면 당신은 도저히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 필부가 모욕을 당하면 검을 뽑아주고 싸우며 내가 나를 욕하면 나도 너를 욕하고 내가 나를 때리면 나도 너를 한방 치는 이것은 속인입니다. 필부지용이라 이런 사람은 그가 무엇을 수련하겠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전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역사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신은 한신 유방의 대장군으로서 유방이 큰 기둥이었습니다. 역사상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하고 아주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신은 무엇 때문에 큰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 한신은 어려서부터 벌써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시기에 무술을 연마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은 항상 보검을 차고 다녔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한 사람이 허리에 손을 쥐고 그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내가 보검을 차고 뭐라는 거야? 내가 보검을 찼다고 감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야? 내가 감히 사람을 죽인다면 내 목을 베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한신이 보니 이건 뭔가? 내가 당신이 머리를 잘라서 뭘 하겠는가? 그때에도 머리를 함부로 벨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역시 관청에 가서 목숨을 바꿔야 했습니다. 한신은 그의 머리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신이 그를 다치지 못함을 보자 네가 만약 날 죽이지 못하면 나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갈 생각을 말라고 했습니다. 한신은 정말로 그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하나의 인물인 그가 이렇게 큰 모욕을 참을 수 있었는데 이러했기 때문에 한신은 능히 치욕을 참으며 중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었으며 그렇게 대단한 것은 크게 참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속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속인을 초월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나아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거리에 가다가 누가 당신대로 그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나가라고 하는 것을 부딪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모순에서 악의 다툼을 하는 중에서 반영되는 마음에 이끌리지 않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그런 일은 이 일만 못지 않습니다. 물론 또 능히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덕을 지켜야 합니다.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덕을 지키고 덕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이 도리입니다. 물론 또 깨달음이 좋아야 하며 그건 물론입니다. 근기가 좋음으로 깨달음이 좋기 마련인데 이런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하나의 대근기의 사람으로 됩니다. 시간상 관계로 우리는 오늘 이만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린 이 법을 전부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갈라서 이야기한다면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나는 여기에 앉아서 1년을 이야기한다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앞으로의 수련에 좋은 점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는 여러분이 이해 깨달아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문제는 나 역시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문제마저 다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깨달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이 수련하는 기회와 환경마저도 다 없으며 저것마저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 법에 따라 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이야기해야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또 기타 학습반에서 내가 이야기한 녹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10회 강의 시간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이 수련반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졌는가 책임지지 않았는가는 여러분들이 자연히 공론이 있을 것으로 이런 문제를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수련반은 성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좋았고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우리들이 그것을 원만하게 결속 지었다고 나는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천리를 마다하고 외지에서부터 왔으며 3천여 명이나 되는데 가장 먼 곳은 흥령강, 신강이라 4,000 킬로이며 8,000 열이나 되는 곳에서
왔습니다.
길이 너무 멀어 여러분들은 많이 고생을 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비용이 모자라서 라면을 먹고 과자를 먹으며 어떤 경우도 다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은 이 법을 배우며 법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법이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개 강의 중에서 우리는 되도록 여러분들이 여부를 만족시키고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며 여러분들에게 되도록 많이 이야기하여 그것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능히 이해함으로써 앞으로의 수련에 이거 할 법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10회의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고층 사이로 이끌어도 좋고 여러분들에게 신체를 정화시켜 주어도 좋고 목적이란 여러분들이 앞으로 능히 수련할 수 있게끔 하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10회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당신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기왕 여기에 이미 앉은 것만큼 여러분들은 모두 연분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이 돌아가 공력을 좀 들여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능히 견제할 수 있으며 능히 견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제하여 수련하십시오. 대가를 얼마나 치르면 얼마를 얻기 마련인데 보증하고 이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으며 많은 수련생은 자신이 수련한 실제 체험이 있으므로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며 많은 경험과 각종 교훈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성적으로 한마디라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서 헛되게 이 8일간, 10일간 혹은 더욱 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대법을 얻고 사람이 진정으로 뭘 좀 얻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얻은 다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장래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중국 사람은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면 그 주막이 다시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강의한 기공사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진정하게 고통 사이로 사람을 이끌며 이렇듯 더욱 높은 층차에서 법을 이야기하면 오로지 나 한 사람뿐이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농담을 한다면 전 세계에서 그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목적이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의 역사 시기, 인심이 대단히 복잡한 이런 하나의 환경 중에서 능히 정법을 얻으며 능히 진정하게 제거되고 진정하게 수련하게끔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을지라도 이 수련반에서 나간 다음 역시 하나의 좋은 사람으로 될 것이며 또 이러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많은 수련생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나는 스승님이 몇 번 강의를 들은 다음 나 자신이 세계관마저도 전변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큰 조류, 거센 흐름 속에서 사고적인 것을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며 악한 것을 착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미 관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 거센 흐름 속에서 이렇듯 집착하게 추구할 때에 나는 대번에 그것과 당신 사람들이 관념이 완전히 같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많은 신수련생은 받아들일 때에 그 역시 좋다는 것을 알지만 단번에 이해하고 똑똑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연마하며 듣는 것을 강화해야만 비로소 점차적으로 이해하며 인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여러분들에게 희망하건대 이 강의를 다 들은 다음 이러한 데만 그치지 말고 돌아가서 책을 많이 보고 녹음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끊임없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증정하겠습니다. 당신은 앞으로의 이 수련 과정 중에서 만약 당신이 아주 참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만약 당신이 안 되겠다고 느껴질 때면 당신은 나의 이 한마디 말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말인가? 바로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고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대법이 수련 중에서 원만을 이루고 공을 성취하길 희망합니다.